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이죠. 자, 인사부터 나눠보죠. 리동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떤 뉴스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듣고 올게요.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32살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군입대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소수자인 정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비폭력 신념으로 인한 군입대 거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지난 2월 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제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헌법에 사실 병역의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비폭력 신념에 따라 거부를 했고 무죄를 받은 거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폭력 신념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비폭력 신념은 폭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에서 정치인념으로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비폭력 신념은 권력의 억압이나 폭력 혹은 국가에 옳지 않은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기도 하는데요.
예.
따라서 비폭력주의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저항한다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면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고 이번에 정모 씨처럼 무죄를 받아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모 씨는 병역의 의무를 폭력 행위로 보고 거부했다는 건데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분들 보기에는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정한 군 복무 의무를 국민이 어겼으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게 먼저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네. 받은 이후에 유무죄가 판단되면 그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정모 씨도 2017년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정 씨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서 입영을 거부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네.
성소수사이기도 한 정 씨는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긴급 기도회나 한국전쟁 60주년 평화 기도회 반대 시위, 또 제주도 강정말 해군기지 반대 운동, 수요 시위 등에 참여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비폭력 신념을 보여줬다고 주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1심에서는요, 유죄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때는 왜 유죄였을까요?
정 씨의 주장에도 1심은 정모 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2심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고배했고
예.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면서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폭력 신념의 진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정 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상고심의 판단에 따라서 잘못이 없다며
네.
정모 씨의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 뭐라고 하면서 무죄를 확정지었나요?
대법원의 관계자는
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서 무죄를 확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과 구별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이거 예전에도 있어왔잖아요. 근데 이번 사례와는 또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 병역 거부는 대부분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는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데요. 평화 사상 때문에 정을 거부한다는 양심 내지는 신념 하에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대체 복무제가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기존 사례와 다른 이유는 개인적 양심과 소신, 신념 등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한 것이 무죄가 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네.
특정 종교나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비폭력을 추구하면 병역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나는 비폭력을 믿는다 해서 군대를 안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세 무죄가 확정되자 온라인에서는 대법원 선고에 대한 반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논란이 될 때마다 나오는 반대측의 논리인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개신교도가 폭력 반대 선언하면 군대 안 갈 수 있겠다, 국방력에 구멍이 생기겠다 등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네.
정세 무죄 판결이 민주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지만 이같이 신념의 진정성, 여부 판단과 형평성 논란 등이 숙제로 남게 된 것이죠.
정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따져보면 병역 거부자의 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병역 기피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도 병역 기피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결정이 나온 후에도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들은 늘지 않았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연간 입영 거부로 고발당한 평균 인원이 500명대 초반이었고 헌재 판결 전후 병역 거부자의 수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왜 늘지 않을까요?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병역 거부자가 늘지 않는 이유로는 네. 엄격한 대체역 심사, 현역보다 긴 복무 기간 등이 거론됩니다. 이번 정모 씨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재판을 받아와서
네.
거의 4년이 걸렸잖아요.
그쵸.
또 현재 대체 복무자는 일반 군인보다 두 배 더 긴 3년의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합니다.
네.
전쟁 없는 세상 이용석 활동가는 현역병의 두 배가 되는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 시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느니 얼른 군대 갔다 와야겠다. 이 편법을 쓰려는 사람들도 아마 거기서 막힐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이 뉴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청취자분들은 좀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의 자유보장 그리고 국민으로서 의무 이행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서 빨리 이런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도 뉴스 먼저 듣고 올게요.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됐습니다. 소득기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하위 70%, 또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것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 원 기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기준 하위 80%의 국민이 그 대상인데요.
네.
국민 대다수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 원, 약 292억 달러에 달하고요.
예.
이번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입니다. 백신 방역 보강에 약 35억 달러 이상, 고용 및 민생 안전 지원에 17억 달러에서 26억 달러,
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보강 등에 106억 달러 이상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국민들에게 뭐 전체 다 주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왔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요 하위 80%에 속한 국민에게만 준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현금 지원 대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모임 제한 정책이나 또는 뭐 영업 시간 제한 정책을 폈잖아요.
그쵸.
하지만 국민들이 피해본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금을 국민들께 지급해서 자유롭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를 봤으니까 좀 써라.
네, 맞습니다. 그쵸?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초였는데요. 당시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 3,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위기가구,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왔고요.
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80%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선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국민들 뭐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나요?
사실 소득 상위 20%의 국민들을 제외한
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요. 국민들도 자신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소득 하위 80%는 소득 분배 지표 중 5분위 배우돼서 1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소득 분위별로 10명을 나란히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하고요.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3,200달러, 2인 가구 기준 약 5,400달러, 또 3인 가구 기준에 약 7,000달러, 4인 가구 기준 약 8,600달러, 5인 가구 기준 약 1,200달러, 6인 가구 기준 약 12,000달러입니다.
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네, 좀 복잡하죠.
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약 3,200달러를 넘지 않고
네.
4인 가족의 경우에는 부부의 월 소득이 합해서 약 8,6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재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이죠.
네, 아니 저는 2인 가구인데
네.
아, 좀 저도 왠지 간당간당한데요.
아, 저는 포함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국민들이 상위 20%보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피해 체감이 더 높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1일 오늘이죠.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네.
먼저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2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예.
네, 1인 가구면 220달러, 4인 가구면 약 880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고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90달러 정도를 추가해서 지급하고요. 정부의 영업금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약 880달러에서 8,000달러 상당의 희망 회복 자금을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코로나가 사람을 안 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서 피해 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고
네.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는 보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후에도
네.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기도 했었고요. 박안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단 한 번도 전에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는 발언을 해서
네.
가능성은 적으나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보편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지급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나오고 나서 저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받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비폭력 신념으로 인한 군입대 거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